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에게 주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살아갔던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이걸 또 미리 말씀도 해주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심한 핍박과 환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런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것이나 또 핍박과 환란을 겪는다는 그런 복음서에 그 말씀들을 사실 실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쉽상이고요. 또 그런 말씀을 들어도 뭔가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환경은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도 실상은 없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평안, 환경적인 평안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그 평안이란 환경이 우리를 더 어려운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안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반복되는 습관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초대 기독교가 경험한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초대 기독교인의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 기독교인이 받았던 그런 핍박과 환란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인과 우리가 환경, 그 상황이 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해야 되는 것은 그 환경과 형편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초대 기독교인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핍박과 박해의 그런 상황에서나 또 환경적인 평안의 상황에서 그 신앙의 본질만큼은 동일하게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성령 아래 같은 믿음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받아들였던 그 신앙이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비록 환경적인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믿음 아래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그 신앙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환경이 박해냐 핍박이냐 아니면 평안이냐 상관없이 신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면 그건 초대교회와 동일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세상을 초월해 산다 이러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을 초월해 산다. 절대 쉬운 말은 아니죠. 과연 누가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돼야 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초월할까?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아예 그 세상을 다 그냥 떨쳐버리고 나 혼자 독약청청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 산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해할 건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과 떨어져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벗어나서 산에 움막짓고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 속에서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고 세상을 초월해 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초월했지만은 세상과 동떨어져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이 말을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뭐 직장도 팽개쳐버리고 사도들처럼 혼자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도 세상을 초월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말로만 세상에 안 속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떤 흔적, 그런 증거물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초월했다면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말한다고 해서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 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자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증거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세상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일단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생명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속했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생명에 속했다는 것. 그게 신자의 본질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죽음으로 종교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종결자란 말 유행하죠. 네. 종결자예요, 죽음이라는. 그런데 부활 생명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게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덧없는 생명을 초월하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초월해 산다는 것이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초월해서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주지할 것은 이처럼 생명에 속한 자로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면 말한 대로 그의 합당한 모습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온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흔히 그 신자는 천국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해요. 세상과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오늘 본문 앞장이 2장에 보면은 사도가 골로새 교인을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가 책망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여러 관습과 규례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2장 8절에 보면 철학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 그 고상한 철학적 지식으로 자신을 가치있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 흔들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지금도 고상한 지식이 않습니까? 뭔가 들어오면 아주 수준 높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식으로 들립니다. 그때에는 이 철학적 지식이 그 사람에게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고상한 사람으로 높이려는 그런 유혹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할례 문제가 나오고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문제, 초하루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비판을 하고 다퉜다 그 말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은 이런 규례나 관습적인 문제 가지고 많이 다투죠. 또 비판도 많이 하고요.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법이다. 아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런 의견 대립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비판 일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는 것도 거의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은석교에 속한 그 교단도 아주 오래전에 여자 목사 제어 때문에 의견 대립돼가지고 분열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 목사 세우면 안 된다, 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안식일에 돈을 써도 되는가 안 써도 되는가 이런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비판하다 결국은 쪼개진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관습과 제도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막 비판을 하고 다툼이 막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툼과 비판의 그 명목에는 항상 성경이 자리합니다. 성경이 중심에 있죠. 이렇게 하는 성경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서로가 성경을 앞세우면서 다투는 것이에요. 누가 더 옳다는 식으로. 서로가 진리를 지킨다. 이런 명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판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습이나 제도라는 것이 그걸 지키든 지키지 않든지 간에 그것으로 자기를 거룩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관습 규례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거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거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도 그걸로 거룩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모른다는 것. 또 율법을 초월해 살아가도 그게 거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막 뭐 십일조 강조하고 막 내락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되게 된 것도 아니고 교회답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야 너희 이렇게 이렇게 하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 의로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게 다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 한다 이게 생명의 문제가 아닌데 바로 그런 어떤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골로새 교인이 빠져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사도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이 대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으로 대한다. 마치 박쥐같이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게 보기 쉽지만은 바울은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자가 관습과 규례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다투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이미 사망을 이겨버리신 주님의 능력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분과 관습을 가지고도 신자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그 복이라 그 말이죠.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정죄하지도 못하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당 주일에 안 나왔지. 당연히 죄인이다. 이런 정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는 관습과 규례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난과 다툼을 예심하더라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습과 규례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비난하는 것은 관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자를 거룩게 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지키지 않는 게 신앙이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 두 의견이 서로 대립한 거예요. 결국에 지키지 않는 쪽이나 지키지 말한 쪽이나 똑같이 관습과 규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관습과 규례를 초월했다면 누군가 관수 교례에 연약한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관수과 규례를 따라줍니다. 그게 바울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관수과 규례를 초월한 거예요. 뭔가를 지켜가지고 내가 수준 높은 신앙이 되려고 하는 것이나 또 철학적 지식 그런 걸 가지고 고사한 사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초월한다. 이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의 그 무엇도 그것이 나를 그룹되게 하거나 고사한 자가 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시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세상을 이미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다로서 지식에 매이지 않고 관습과 교례에 매이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승리의 증거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간 신자는 과연 어떤 삶으로 나와져야 되느냐? 그걸 바울이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사도가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또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그저 당연한 말이지 그렇게 이제 뭐 새겨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이러한 말은 그냥 신자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또 천국에 누릴 또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막연한 이해입니다. 사실 막연해요. 그런 생각은. 자, 여러분에게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찾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뭘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보고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자,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합니까? 지금 뭘? 황금으로 딱 지어진 그런 집입니까? 그런 거 하면 생각 안 하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뭐 손잡고 막 놀고 그런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위의 걸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을 몰라요 사실. 누가 봤습니까? 천국을 모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청와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뉴스에 넣은 겉에 뭐 푸른 기아지 그것만 생각하지 그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우린 천국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걸 생각하고 찾아야 이렇게 말해도 사실 우린 좀 막연한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장에서 그 관습과 규례된 그런 문제 그걸로 비난 같은 것을 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천국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런 말이 무슨 연관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위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편하게 천국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분이 사실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가 말한 위의 것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도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덧붙여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위의 것은 즉 위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세상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지 그 장면 생각하면서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우편에 딱 그 서 계시는 바로 이게 천국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것이라면 사도는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천국만 잡고 생각하며 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장면 상상한다고 해서.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지금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뭐, 당연히 세상은 땅의 것이지 위의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땅의 건 세상, 위의 건 천국. 이게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세상에 목적 두지 말고 천국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가 말한 위의 것을 이 땅과 하늘을 분리해서 지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만 우편도 뭐 좌편 우편 좌천은 우백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우편은요 그 주체와 동일한 권한과 능력이 부여된 자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과 능력이 부여된 자리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한과 동일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우편이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한 위의 것과 위의 세상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늘 공간 어디가 있는 장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은 사도가 말한 위의 것에 속한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 생각하라 그 뜻은 날 위해 사는 세상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 도구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위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가 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인 신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못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된 생명 앞에서는 아, 이 땅의 모든 것은 부질없는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의 고상한 지식도 아,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것도 부질없는 비설물 같은 것이다는 그런 시각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관습과 규례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아 그런 것들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비설물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고 존귀하게 얘기해야 될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로서 주님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자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리석 교인들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면은 그 관습, 그 규례 문제를 뭘 다투겠냐? 안 그럴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철학적 고장 지식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두가 빈손물이니까 생명이 못된 것이니까 너희 생명 예수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보지를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너희를 가치있게 만들어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다음에 위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의 그런 짓거리는 위의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명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이 땅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 정말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매이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다툼이라는 도면에는요, 정말 가치 없는 문제도 항상 원인입니다. 서로가 비판하고 다투는 것도 사실 가치 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죠. 때로는 성경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성경과 다투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진리를 사랑해서 그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서 다툰다는 그거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너한테 못 지겠다는 자존심이죠. 나한테 죽어도 못 지겠다는 거지. 특히 목사, 저도 그러죠. 나 못 지겠다. 그 자존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얻은 생명을 가진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 우린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주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신자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얼마인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왔지 않는 게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게 정말 사소한 것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투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랬구나.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감추어진 생명을 보일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생명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죽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생명을 보일 수 있는 것, 앞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자랑거리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생명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요. 바로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되 위의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추어진 부활 생명을 보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나중 저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부터 현실적인 삶으로 드러나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줘야 돼요.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하죠. 부활의 생명은 지금 감추어져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신자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래가 신자에게 소망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광도 추구하지를 않죠. 그게 정말 주의 영광을 아는 신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신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결국 이 땅에 생명에 속하지 않은 세상 것들은 다 가치 없는 부질없는 배설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위의 것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신자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우리를 주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살리셨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 그 주님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함께한다 그 뜻입니다. 생명이 함께한다. 그 생명이 지금 감추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땅에 나타나시면은 주와 함께 우리를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할 생명이 됩니다. 그게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바로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게 되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서는 천국을 소망한다. 거짓말입니다. 100%, 120%, 1000% 완전 가짜입니다.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 세상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알게 되고 그런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위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쌓고 그래서 고상한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습비례 잘 지키는 것도 자랑이 못 됩니다. 난 지식이 있어 그걸 초월해 산다. 관습을 초월했다. 이것도 자랑이 못 됩니다. 어떤 열심히 수고도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이걸 압니다. 그것도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서도 그걸로 나를 자랑치를 않습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 관습과 규례, 제도 그런 것 속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걸 놓치지를 아니한다면 항상 나의 자랑은 주님이지 이 땅에 있는 건 아니란 고백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위의 것, 위의 세상을 찾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고 그게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 생명에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정말 배설물로 다가와지는 그런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은 저희들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저희가 주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못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도구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 눈이 있게 하시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생명으로 감사하고 그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런 위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